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 만능주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은 아는 것처럼 물질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질 안에 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물질이 힘입니다. 물질을 얼만큼 많이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힘이 얼만큼이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격이 되는 게 돈이겠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액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액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능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의 능력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그냥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액수, 예를 들면 통장이든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든 이걸 딱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때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런 땅에 살고 있는 거죠. 물질이 힘이 되는, 돈이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없다라고 하면서 살수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 이 땅의 것들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사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죠. 가장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이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섭리대로 이 세상에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질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물질은 문제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무너진 세상 안에서는 이 물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1절부터 이 밑에 있는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를 했잖아요. 쭉 돌면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너희들이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쓸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게 될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헌금을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밥도 먹어야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도 타야 됐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자야죠. 그러니까 잠잘 곳도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옷이 헤어졌으면 옷도 입어야 됐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제할, 섬겨야 될 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물질,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채워줬던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뛰어난 사도였지만 이 사람 역시 물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다 벗고 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벗고 산다고 해도 먹을 것, 잘 곳은 다 물질이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물질 만능 시대 세상에서 이것을 기준 삼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경험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어떠한 형편, 특별히 비천하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이러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배운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편?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비천한 상황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기도 하고, 배고프다가도 배부를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풍부하다가도 궁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비천하면서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 헌신 잘하면, 교회 잘 다니면 성공해서 귀하고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 가운데 처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셔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한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일들이 내삶 가운데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 연봉이 얼마인가,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결과로 물질에 대한 축복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데 가난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궁핍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비천한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잘 살고 싶고 다잘 먹고 싶고 다 배부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비단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도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비슷합니다. 성도가 몇 명인가?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사례금을 얼마나 받는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제가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쉽지 않으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수가 몇 명인지, 건물 사이즈가 얼만큼 되는지, 돈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차는 타가 어떤지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배부르고 귀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굉장히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배고픔과 혹시 내삶 가운데 비천함과 내삶 가운데 궁핍함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고프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될걸안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삶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것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배고프고 궁핍한 것은 그 사람의 게으름과 죄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얼마든지 배고프고 궁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천해지고 궁핍해지고 배고파지지? 옆에 저 옆집 사람은 예수님 잘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배가 부르고 풍부해지고 뭔가 귀해지는 것 같지? 이거 뭔가 예수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란해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채우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굉장히 잘 다녀도 무엇인가 내삶 가운데 궁핍해지고 배고파지고 비천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힘겨워지는 거죠. 버거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돌리면서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잘벌수 있고 물질을 더 채우기 위한 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비천한 상황이에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있는 배를 굶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자족이라는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비천하든 귀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안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족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렇게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누가 시키거나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만족함으로 주님, 지금 저에게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니 참 나쁘죠. 그럼 좀 배고픔도 좀 해결해 주시고, 비천한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궁핍한 것좀 해결해 주시고, 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자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만족을 못할까요? 왜 자족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자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뭐로 시작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이 잉태합니다. 마치 10달 아기가 뱃속에 잉태하듯이 욕심이 쌓이고 쌓이고 자라고 자랍니다. 그럼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욕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욕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가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이 욕심을 기반하고 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더 갖기 위해 뭐합니까?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합니다. 가진 사람이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오히려 덜 가진 사람의 것을 뺏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습니다. 과거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욕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족하기를 원하시고 자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저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여전히 내 삶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우리가 말하는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없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자주 아주 쉽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언제 돈 갖고 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기준이 뭡니까? 나한테 했어요. 이만큼 돈을 갖고 때론 이만큼은 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누구 스스로 누가 만족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좀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 교회에 오는 옆에 있는 사람들 눈 보기에 이 정도 옷 입고 가면 누가 만족을 못 합니까? 내가 만족을 못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면 그걸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것을 또 봅니다.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때로는 돈을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 물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함인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면 더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땅 안에서는 그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이 너를 표현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가니까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뭐에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는 그냥 뭐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 이만큼 해달라,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안타깝지만요, 이런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의 옛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옛사람을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욕심을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느끼잖아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습니까? 이게 억울합니까? 이거 하기 싫습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들고 일어날 때마다 뭐합니까? 불만족 가운데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한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여러분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만족하다는 말을, 표현을, 고백을 못 하겠습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 저에게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간 이 세상은 뭐가 힘입니까? 물질이 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모든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거나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물질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고픔 가운데서도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귀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힘이 물질과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오니까 그 일들이 가능케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궁핍하든 배고프든 내가 풍부하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힘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 부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 주변이 궁핍하고 비천한 것 같은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 돈이 오면 이것을 모든 걸 해결해야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상황이 되면요. 지금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에서 500만 원 봅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1000만 원이 필요하면요. 그때 열심히 일할 겁니까? 일해야죠. 하지만 돈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힘과 능력이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에서는 더더욱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안에 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뭔가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 가운데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욕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을 뛰어넘어서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 문제의 결론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힘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능력이신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이 내가 자족하는가, 자족하지 못하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등 뒤로 하고,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을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가능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보면서 조롱할 겁니다. 아니, 뭐 배고프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비천하게 살면서 뭐 저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저러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인정을 받지 않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쩜 우리 인생이 끝까지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 가운데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섬겼더니 결국 내 끝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이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잠깐 나눴던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세상 60억 인구를 딱 100명 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줄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60억에서 딱 100명.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100명의 마을에 8명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 있잖아요. 지갑에 돈 있지 않습니까? 지방 어딘가에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이랍니다. 하지만 우린 참 이상하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 중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두 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집에다 컴퓨터 있습니다. 우린 100명 중에 두 사람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못 먹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떡합니까? 만족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시 한번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능력 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고 나의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픈 상황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져서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복권 해갖고 막 갑자기 막 수십억이 생기기를 가끔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자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 안에서 말하는 물질을 따라서 불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에게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그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끝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이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